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읽었던 이 본문 가지고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민수기,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민수기 14장은 성경 전체 이야기 중에서 대단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면서 가나안 땅으로 맹세하신, 언약하신 땅으로 인도해 가고 계신데 그 과정에서 오늘 아주 결정적인 반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여정이었어요.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는데 한 2년쯤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시내산 아래 한 1년 남짓 머물러 있었던 기간을 포함해서 한 2년 걸린 거죠. 지도를 보시면 애굽에서 이렇게 출발해가지고 시나이 반도 이 밑으로 해가지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온 거예요. 물론 가데스바네아가 어딘지 명확하지는 않아요. 지금 아마 여기가 가데스바네아일 거다고 추정하는 곳은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집트하고 이스라엘의 그 국경선 근처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는데, 근데 여하튼 거기까지 가데스바네아라고 추정하는 곳까지 오는데 한 2년 걸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하고 다시 돌아왔던 길로 되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2년, 그리고 앞으로 한 38년 이제 방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합해서 보통 광야 40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데스바네아에서 일어난 이 사건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뒤로 돌아서야 했습니다. 가데스바네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지난 며칠 동안 이 민수기를 쭉 묵상해 왔는데, 가나안 땅 가까이 왔을 때 이 출애굽한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정탐꾼을 미리 좀 보내보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12지파 중에서 한 명씩 지휘관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가지고 이제 보고를 하는 도중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성경은 정탐꾼들이 자기들이 보고 온 땅을 악평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3장 한번 보시겠어요? 그제 묵상했던 민수기 13장 32절부터 33절을 보시면 32절부터 33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정탐한 땅을 악평했다 그러는데 그 땅이 뭐 안 좋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땅은 아주 좋은 땅이기는 한데 그 땅은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면 다 거기에 집어삼켜질 거다. 왜냐하면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키가 너무 크고, 근데 키가 큰데 이 사람들은 거의 네피림의 후손처럼, 네피림이라는 것은 고대 근동 사람들이 고대의 엄청난 거인이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그 엄청난 거인들의 후손이 있는데 그 사람들 앞에 서면 우리는 마치 메뚜기 같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물론 갈렙은 입장이 조금 달랐어요. 민수기 13장 30절과 31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정탐꾼이 12명이었는데 10대2로 나누어진 거예요. 그래서 10명은 그 땅은 너무 거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시다시피 아니다, 그 땅을 차지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뭐 이렇게 주장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은 듣지 않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음이 낙심이 되고 절망이 돼가지고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 사람들이 밤새도록 통곡할 정도로 아주 큰 절망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출애굽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큰 절망, 낙담으로 몰아넣고 밤새도록 통곡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은 사실 정탐꾼들이에요. 정탐꾼들이요, 자기들이 미리 가서 보고 왔는데 그 보고 온 것을 보고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긴 거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보고 온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야말로 객관적인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사실 그걸로 좀 부족했어요. 왜 부족했느냐 하면 정탐꾼들은 12지파의 지휘관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나름 영향력 있는 엘리트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일꾼들이요, 자기들이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다 보고 왔는데 보고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보고 경험한 것만 말한 거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말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도록 돕지는 못했던 거죠. 오히려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키가 큰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견고한 성읍에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앞에 서면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 같아서 싸우면 도저히 이길 수 없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틀린 말이었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공동체의 덕이 되는 말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말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뭔가, 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 내지는 장차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냐, 뭐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절망으로, 나락으로 빠져들게 된 겁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별 믿음 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믿음이, 그나마 믿음 없는 사람들을 더 불신의 자리로 몰아넣는 역할을 정상꾼들이 했던 거예요. 믿음으로 말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아쉬운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사실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 여정을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염두에 두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지 못한 채로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지 못하게 되면 사실 삶의 모든 순간이 위험하고, 삶의 모든 순간이 뭐 내일의 소망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정상꾼들의 믿음 없는 말 때문에요, 사람들이 절망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교회 안에 일꾼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사실상 우리가 어떤 일을,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믿음으로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을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인생에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느냐, 내 말을 듣고 저 사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느냐, 내 말이 저 사람이 믿음에 어떤 유익을 주고 보탬이 될 수 있느냐, 뭐 이런 거를 염두에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막 열심히 말을 하는데 전혀 하나님 생각할 겨를도 없는, 가끔씩 보면 왜 수다스러운 분들이 있어요. 수다스러운. 그래서 말을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모든 분위기를 본인이 다 장악해요. 그런데 돌아서면 조금 기분 나쁘죠. 그런 사람 이야기를 막 듣고 나면. 지금 뭐 말을 많이 하는 걸 듣기는 했는데 사실 아무런 영혼의 유익이 없는, 구역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구역 모임하느라고 뭐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좀 믿음 안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한 채로 수다만 떨다가 끝나는 모임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상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이야기하는 거는요,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려고 모여서 교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모였을 때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자. 우리가 이런 중요한 인생의 아주 갈림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믿음을 북돋우고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몸이 아파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을 앞에 놓고 막 어떤 병원을 찾아다니면 빨리 고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막 열심히 이야기하고, 병원 자랑은 많이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돕지 못하면 그건 아무런 쓸모가 없는 일입니다. 자녀 교육 때문에 열심히 고민하는 분 앞에 가가지고 요즘 청소년들이 얼마나 문제가 많으냐, 뭐 그런 이야기 시큰 떠들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이 인생에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기대와 소망을 갖도록 도와주지 못하면 사실 그런 대화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최소한 교회 안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는 그런 대화들인 거죠. 그러니 사실상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교제, 어떤 사귐, 어떤 만남, 어떤 대화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제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제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마디 하시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혹은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을 더 힘껏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말하자면 우리가 무슨 말을 듣고 있는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잠에 들 때까지 하루 종일 어떤 소리를 듣고 있어요. 어떤 말을 듣고 있는 거죠. 그게 무슨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이든, 아니면 하다못해 텔레비전에서 떠드는 이야기든 뭐든 우리는 종일 뭔가를 보고 듣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듣는 그 많은 말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보고 있는 그 많은 장면들을 통해서 내가 주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는지, 이런 질문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아무리 재밌는 거 보고 아무리 즐거운 소리를 듣고 그래서 하루 종일 우리 마음을 아주 가벼운 즐거움과 재미로 채운다 손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더 깊이 경외할 줄 모른다면 우리가 듣는 많은 말들이 우리 영혼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거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냐, 이런 거를 좀 생각해야 돼요. 정말 답답한 사람들이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불신자하고 의논하는 거예요. 불신자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혹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지혜를 불신자에게 구한다는 것은 그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혜를 예수 잘 믿는 성실한, 좀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좀 도움을 받는 이런 연습을 계속해야 돼요. 법륜 스님이라고 있어요. 엄청 유명한 분인데요. 증문즉설. 그래가지고 그분 인터넷 유튜브에 엄청 많아요. 근데 이분이요, 엄청 똑똑하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뭐든지 물으면 다 답을 해줘요. 물론 그 결론이라는 것이 다 불교적인 결론이기는 하지만, 근데 제가 언제 한번 봤는데요, 이분이 어떤 분이 법륜 스님에게 질문을 하는데요, 자기가 교회를 오래 댕겼는데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스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옆에 있었으면 제가 한 대 때려주고 싶어요. 아니, 그런 식으로 하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런 질문을 스님 앞에 가서 하고 있어요. 창피한 줄도 모르고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그런 속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일인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믿음 안에 세우려고 하시는지를 잘 생각하고 어떤 믿음을 격려하는 말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믿음 없는 정탐꾼들이요, 그나마 믿음 없는 사람들을 절망으로 몰아넣는 그런 상황을 오늘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그나마 믿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믿음 없는 정탐꾼들이 말을 듣고는 이 사람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며 울부짖다가 결국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겠다. 지금까지 광야 여정 간데스바네아 오기 전에 다 내가 죽었으면 더 좋았겠다. 하나님이 전쟁통에 우리를 몰아넣어가지고 다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온 것 아니냐. 우리 처자가 사로잡혀서 노예로 끌려가는 것을 보느니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휘관 한 명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쳤어요. 오늘 보면 2절부터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우리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이 사람들이 설왕설래 하는 말을 여기에 요약을 해놓았는데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도대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막 그 결론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말을 했는데 그 말의 결론이 기껏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믿음 없는 사람들이 믿음 없는 말을 내뱉으면요, 이게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막 서로 믿음 없는 말을 하니까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나 여분의 아들 갈렙처럼 믿음을 촉구하는 사람이 있어도요 소용이 없어요. 오늘 보면 6절부터 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6절부터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호수아나 갈렙이 하는 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나 갈렙은요,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이 여호수아나 갈렙은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언급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거역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겁낼 것 없다, 두려워할 것 없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요, 믿음을 촉구하는 여호수아나 갈렙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여호수아나 갈렙을 향해서 오늘 보면 10절을 보시면 돌을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상 믿음 있는 말과 믿음 없는 말이 있으면요, 믿음 없는 말 듣기가 훨씬 쉬워요. 왜냐하면 사실 성령의 음성보다 마귀의 속삭임이 더 그럴듯하거든요. 그리고 성령님은요, 언제든지 우리를 어떤 헌신의 자리, 결단의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불러내세요. 마귀는요, 헌신과 결단이나 순종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헌신하고 결단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순종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뭐 굳이 그럴 것까지 있느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속삭이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마귀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오히려 순종하며 헌신하며 결단했을 때 일어날 일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여호수아나 갈렙은 두려워할 일이 없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러지만 사실상 이런 어떤 담대한 마음을 갖기가 쉽지 않아요.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오히려 뭔가 믿음으로 헌신하고 결단했을 때 치러야 될 대가를 더 크게 생각하게 하고 과장하게 하고 그거를 더 두려워하게 해가지고 이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다가 정말 죽을 고생을 하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고 그것이 자연스럽고 편안한 것처럼 착각하도록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믿음 있는 말을 듣기보다는 믿음 없는 말을 듣기가 훨씬 더 쉽고요, 믿음 있는 사람보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 없는 사람의 말을 듣기 시작하면 이게 걷잡을 수가 없는 거죠. 믿음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득세하면서 서로 자기의 불신들을 막 격려하기 시작하면요, 사실 하나님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도 보시면 5절 보시면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와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엎드렸어요. 엎드려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렸다 그러는데요, 얼마 동안 엎드려 있었을까요? 몇 시간 동안 엎드려 있었을까요? 신명기를 보면 신명기 9장 25절 26절에 이때의 일을 모세가 회고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기도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는데요, 40주 40야를 엎드려서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민수기 14장에서 읽고 있는 이 이야기가요, 하루 아침에, 하루 그날 하루 동안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최소한 40주 40야 기간 동안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40주 40야,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사람들이, 어떤 정탐꾼은 믿음 없는 말을 하고 여호수아나 갈렙은 믿음을 촉구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설렁설레하고 이 사람은 이런 말 저 사람은 저런 말 하면서 막 여튼 이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모아졌는데 결론이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였던 거죠. 그 과정에서 모세와 아론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백성들과 씨름하고 뭐 이렇게 하는 상황인데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얼마나 오랫동안 사람들이 설왕설래 이런 말 저런 말 서로 토론하고 의논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또 씨름하고 몸부림치고 네가 오르네 내가 오르네 다투고 뭐 이렇게 했는데 결론이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40주 40야에 걸친 기도, 몸부림 혹은 그런 토론, 그런 분위기 뭐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오늘 보면 12절을 보시면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세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염병으로 이들을 다 쳐서 진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더 크고 더 강한 나라를 이루시겠다. 주님이 이렇게 제안하세요. 모세가요, 하나님은 이런 제안을 거절해요. 왜냐하면 사실 모세는 자기가 큰 나라 되고 자기가 강한 어떤 민족의 조상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중요하다고 여겼거든요. 이런 제안이 모세에게 처음이 아니었어요. 지난번에 우리 출애굽기 묵상했을 때 기억합니까? 출애굽기 때, 출애굽기 읽을 때 시내산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고 있을 때 밑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때 출애굽기 32장 9절부터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내가 하는 대로 돌아.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건 모세에 대한 제안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정말 그 출애굽받은 목이 뻣뻣한 사람들은 다 이제 재앙을 만나서 죽을 거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이 큰 나라 된 것처럼 이제 모세의 후손들이 큰 나라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이야기를 모세가 복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요즘 우리가 민수기를 묵상하면서 한 가지 배워야 될 것이, 내가 크게 되고 내가 영광을 얻고 내가 뭔가 정점에 서는 것이 그게 복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을 배워야 돼요. 모세가 두 번이나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하는 이유는 사실상 인생의 목표가 크게 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인생의 목표가 유명해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인생의 목표가 화려함을 정점에 앉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모세가 왜 거절하느냐 하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나님의 명예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의 성품에 어울리는 일도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안하셨을 때 모세가 거절하면서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기도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명예에 누가 되는 거라는 거죠. 오늘 보면 15절과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과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그 출애굽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출애굽했다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데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듣는 사람들마다 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냈지만 가나안에 들어가게 할 만한 능력이 없어서 저 백성들이 다 광야에 죽었다. 그런 소리 하면 이게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이 누가 되는 것입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보면 17절과 18절을 보시면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예.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비록 형벌받을 자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너무 많으셔서, 인자가 너무 많으셔서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냐. 용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어울리는 일이 아니냐.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서요, 모세가요, 큰 나라의 조상이 되지 못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한 거죠. 모세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큰 나라, 큰 민족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스스로 거절해요. 거절.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제안을 하시는데 그 제안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거절하고 오히려 고난을 짊어지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될 때가 있을지도 몰라요. 모세는 그러면서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중보자 노릇을 해서 망할 사람들이 망하지 않는 거예요. 모세가 덥석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였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모세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이 아니다. 내가 크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내가 크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 더 중요한 거다. 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는데 지금까지 용서하신 것처럼 지금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내가 이 백성의 죄를 사하노라는 선언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은혜와 복을 누리는 거 중요한데요. 어떤 때는요, 그 인생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을 거절하고 오히려 사명을 짊어지고 연약한 영혼을 짊어져야 될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복에 목말라 사는, 커지고 화려하고 인생의 정점에 서는 것에 목말라는 그런 인생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상 가난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을 거냐, 그게 더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 앞까지 왔는데 자기들의 삶에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고백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들과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며 장차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실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는 거죠. 그린 정탐꾼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백성들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안 해요. 오히려 믿음이 없는 말을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모욕하고 멸시해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전쟁통에 칼날로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겠느냐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믿음이 없다 보니 굳어지고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하다가 보니 못할 말이 없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모욕적인 표현이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사실 이 백성에게 다시 기회를 주세요. 우리 주변에도요, 고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믿음 없는 사람에게 믿음 없다 말하는 것은 소용이 없어요. 믿음 없는 사람은 자기가 믿음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도 않고요. 사실 믿음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없는 사람에게도 소망이 필요하잖아요. 믿음 없는 사람에게 소망은요, 믿음 있는 사람의 헌신과 기도를 통하여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주변에 믿음 없는 사람이 함부로 말하고 고약하게 행동하고 그냥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거침없이 막 말하고 움직이면 너무 놀라지 말고 오히려 그런 영혼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것이, 그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7명 축복하고 3명 불신자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는데요. 우리가 사실상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붙여주신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기도하는 시간에 그들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그 영혼을 짊어지고 기도하는 시간에 그들을 주님 앞에 끌고 가는, 왜냐하면 제 발로는 안 가거든요.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그래서 정말 아주 굳어지고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 영혼을 짊어지고 주님 앞에 가는 거죠. 옛날 봉사들이 그런 예화 드는 거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불신 남편을 위해서 이 아내가 기도를 하는데 그 불신 남편이 그렇게 예배당을 안 올라 그러고 그렇게 교회를 욕하고, 그래서 어느 날 그 아내가 생각도 못해서 신발을 들고 와가지고 예배당에 놓았어. 주님, 제 남편이 예배당은 안 오는데 신발이 먼저 왔습니다. 신발 주인도 오게 해주세요.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그거 부흥의 그 무슨 부흥사들 예화인데요. 우리가 웃어 넘길 수는 있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얼마나 애가 타고 간절했으면 사람은 오지 않는데 신발 들고 와가지고 주님, 이 신발 예배당에 왔습니다. 신발 주인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겠느냐. 그리고 사실 어떤 경우에는 사실 더 많은 경우에 우리도 다 누군가의 그 기도 덕분에 복음 듣게 되고 누군가의 기도 덕분에 마음이 녹아지게 되고 주님 앞에 서게 되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제 발로 교회 예배당 온 게 아니고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가 우리를 위하여 애를 쓰고 믿음을 권면하고 너 하나님이 생각하며 살아야지. 결국 그 말의 그 많은 눈물과 수고와 헌신의 열매로 우리가 이 예배당에 와 앉아 있는 거예요. 비록 예배당에 와서 졸고 있어도 예배당에 들어오기까지가 얼마나 힘든 과정이었는데 그 과정을 통과할 때는 누군가가 우리를 짊어지고 기도했던 그 시간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 우리 주변에 굳어지고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알고 그냥 거침없이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영혼을 위해서 누군가가 영혼을 짊어지고 기도할 수 있으면 이런 중보자를 통해서 무너질 영혼 망한 사람들이어도 망할 사람들이어도 다시 살게 되고 기회를 갖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선언하세요. 오늘 본문 22절, 2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2절,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이적을 행하시는지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하시는지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맹세하신 그 땅을 볼 수 없다. 주님이 그렇게 선언하세요.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동시에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문 2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은 12명 정상군 중의 한 사람이었어요. 똑같은 걸 보고 온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걸 보고 왔는데 10명은요 하나님을 생각할 줄 몰라요. 그러니 불가능하다 말한 거죠. 갈렙은요 똑같은 걸 보고 왔지만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렇게 외쳤던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갈렙을 향해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가 있는 거죠.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알고 하나님을 부르심에 응답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선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보면서도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말하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 마태복음 묵상할 때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해 보여주셨지만 뻔히 보면서도 거절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모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 모르고 그리고 그저 정말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대로 거침없이 말하고 행동하다가 무너져 내리는지 몰라요. 지난번에 히브리서 묵상했을 때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이 본문은 11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중엄하고 40년 동안 나의 생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올 수 없다 말했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그 음성에 반응하지 않아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그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12절 1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해서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데스 바네아는요 40년 여정에 하루였는지 몰라도요 주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매일매일이 가데스 바네아인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우리가 피차 권면해야 돼요. 누군가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말을 믿음을 격려하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질 수 있는 거죠. 믿지 않으면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져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야, 네가 하나님 생각해야지. 하나님이 이 인생을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와 복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그 사람의 인생에 개입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믿음을 격려하는 말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돕는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히브리서가 가데스 바네아를 언급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결정하고 선택하고 우리가 매일매일 어떤 어려운 문제 앞에서 아니면 일상의 삶 가운데서 늘 어떤 말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더 즐겁고 더 재미있고 더 의미있고 더 행복하게 살 거냐 생각하는데 사실상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지 못한다면 우리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또 그분의 성품에 어울리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믿음을 격려해내는 그래서 서로 믿음을 격려하면서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제자, 그런 공동체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